예,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 모든 성품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attribute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죠.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 우리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욥도 자기가 받는 고난의 그 의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로부터 나온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욥의 고백이 있었죠. 욥기 11장 7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예 알 수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는 알게 하셨다는 거죠. 충분하게, sufficiently.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알려주셨어요. necessary.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을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의 여러 닥트린 우리가 배웠지만 성경이 necessary하고 sufficient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하셨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보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는 하나님을 좀 나눴어요. 계시하신 하나님이 있고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신 만큼 알려주신 거고요. 숨기신, 감추어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와 그 신비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 알 수 없는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을 알아야지 알려주시지도 않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알아가려고 하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바로 내일 일, 뭐 어떤 일이 닥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점쟁이처럼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건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도 드러내신 대로만 알아야지 뭐 숨겨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우리의 추측으로 알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사실 알려주신 대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 계시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이 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올바로 알 수 있을까요? 오직?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부어져야만 올바른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뭐 성령님이 뭐 다른 걸 가지고 막 꿈에서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비전으로 뭐 이것도 보여주고 갑자기 막 음성도 막 희한한 걸 들려주고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내신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눌 때 비공유 속성, 공유 속성으로 나눴죠. 비공유 속성은 뭐였죠?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그 이 앱솔릿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써요. 그 앱솔릿이라는 말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앱솔릿이라는 말이 그 절대적이라는 말이 그 이 원어적인 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것에서 하나 구속이나 한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시간이건 공간이건 뭐 하여간 하나님을 얽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프리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으로 세 가지를 우리 소요리 문답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는 것, 그 다음에 불변하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은요.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는 제가 반복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무한하신 뜻을 한 가지로 보면은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사실 시간이나 공간조차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이 시간이나 공간 안에 자신을 제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도 있죠. 편재하신다. 즉 모든 이 공간이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늘과 땅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자기 영광을 두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조차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엄청난 우주 만물조차도 그걸 뛰어넘는 초월에 계시는 분이지 그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특별하게 얘기를 하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사람이 지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뿐이 아니죠. 그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예요. 그 엄청난 무한하신 하나님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구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참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전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 처음에 고백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나 편재성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는지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영원하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뜻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시간적인 개념하고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지 이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시간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실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질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모든 시간에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 것도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넘어서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모든 것에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 시간으로 나누실 수 없는 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I am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I am.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본인 자신이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맛보시고 묻히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까지 경험을 하시고 이런 걸 다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불변하시다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절대 우리 땅에 떨어지거나 지키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리책에 보면은 absolute perfection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적인 완전하심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세요. 어떤 제한이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뭐 옭아맬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모든 것에 자유하시면서 완전한 perfection을 가지고 계신 분. 완전히 선하시고 악이나 결함이 전혀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배울 하나님의 공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랑 나누시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방금 보았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방금 말씀드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걸 초월하신, 예, 그리고 또 이 어떤 시간적으로 무슨 나눌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변하지도 않는 완전히 신실하심에서 나온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제 그 한 예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이러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유 속성은 이제 우리와 나누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면 이 속성들이 또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나누시고 우리와 공유하시는 성품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까지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공유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공유는 하시지만 분명히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유 속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비공유 속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속성에서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Does God exist? 그렇죠? 하나님은 계신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갖고 계신 구원의 모든 내용을 통해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우리의 존재함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는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의 존재함은 depend on God.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종속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꼭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셔야만 존재가 있을 수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I am who I am 얘기하실 때 한국 번역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예, 그 번역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시고 모든 존재하는 다른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I am. 근데 이 예수님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그 이 히브리어의 I am이 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라는 것은 I라는 뜻이고 에임이라는 것은 M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I am으로 자기를 말씀하세요. I am the true light, 뭐, I am the shepherd. 이런 식으로 내가 I am의 하나님인데 그 I am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 목자로 왔고, 뭐, 참 빛으로 왔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완족하시고요. 하나님만으로 충족하신 분이고 완전히 하나 되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배우겠지만 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았다. 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 말 뜻이 무슨 뭐 존재하기 이전에 때가 있었다는 말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오심을 입었으면 나오심을 입기 전에 때가 있었을 거 아니냐. 아니 나오셨으면 나오시기 전에 때가 있었을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쓰여진 이 표현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시간적인 개념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구절이지 무슨 시간적인 어떤 때가 있어서 그 이전에 존재하기 이전의 때가 있었다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구절이 절대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이 분들이라고 좀 너무 높이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많아. 그렇다고 그 놈들이라고 또 하긴 또 그렇잖아요. 예, 하여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니까요. 예, 좀 이런 건 녹음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예, 우리의 존재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종속적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우리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죽음. 성경은 죽음을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병이 걸리거나 뭐 어쨌든 사고가 나거나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즉시 죄인은 죽음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이제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리고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시지 않고 정말 생명이라는 걸 주지 않고 피가 돌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숨을 쉬고 막 피가 돌고 뭐. 왜냐하면 죽으면 피가 안 돌아요.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가장 끝에 남는 기관이 그래도 귀라고.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듣게 하시는 또 은혜로 봐야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봐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그 임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살 거라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신 그 영원한 하나됨에 완전히 충족한 하나됨의 교제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예, 뭐 그렇게만 말씀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혜예요. 지혜. 이 하나님은 지혜시다. 이 지혜의 진짜 정의가 뭘까요? 지혜. 뭐가 지혜일까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지혜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지혜를 도대체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부터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지혜는 뭘까요? 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예,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예? 예. 하나님의 지혜 영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이뤄가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구하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지혜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열망을 누가 줘요?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내가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렇게 너무 수동적은 아니라는 거죠. 새 영을 주셨으니까 예,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열망을 또 구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실 좀 다른 지혜를 더 구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열망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는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돌이켜서 정말 참 지혜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남들보다 당하지 않고 좀 세상 지혜 가지고 좀 약삭빠르게 우리 이런 지혜 더 강조하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그런 모습으로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사랑과 열망의 대상으로 하여 섬기면서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꼭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먼저가 탁 돼버리는 거죠.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우리 어려움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우리의 구속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요. 세상 이치 아무리 밝고요.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다른 종교에서 뭐 깨달음, 도에 이르고 깨달음을 막 이룬 자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거 깨닫고 지옥 가면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우리에 대한 계획을 우리보다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그 완전한 지혜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가 되고 우리의 갈 모든 길을 다 알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지혜의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장 선하신 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내 삶에는 맨날 이렇게? 뭐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모를 때가 있다고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완전히 선하신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는 더욱 그러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 power.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죠?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의 권능이신가가 두 가지로 나타났죠.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 나타났어요. 둘 다 말씀인데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뭘로 나타났을까요? 여기도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새 창조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러한 같은 모습이 새 창조에서도 일어났죠?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권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권능보다도 이것이 더 큰 권능이라는 거죠. 죽음에서 그것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심판에 임해야 되는 그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 부활도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죠. 부활 생명은 어디에 속한 생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속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걸 이루시는 권능.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요, 구약의 그 아브라함도 그 부활의 권능에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과 이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이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로에 함으로 자기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요.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what is impossible to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제가 어떻게 제 구원을 스스로 이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제가 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파서블이에요, 저 안에서는. 그런데 그 제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적용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어쨌든 바로 이 권능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세상적으로 너무 이 약하신 분으로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뭐 그렇죠. 뭐 내 병든 거 낫게 해주시고 뭐 망한 거 뭐 성공시켜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 일반 은혜에 속한 그런 간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결해서 계속해서 거룩하신부터 살펴보고요. 시간이 되면은 오문답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도 집에서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속성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알려주신 만큼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요. 또 더 깊게 우리 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하오니 그 영광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인내로서 우리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